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루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네, 42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물질적인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밭과 같아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심겨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마음에 만족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행복이 싹트게 되고 소망이, 기쁨이, 사랑이, 감사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더운 날씨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노부부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한 곳을 지나는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무신론자협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가 하나님은 없다였습니다. 이 노부부는 구원받은 분들인데 이 할머니가 영감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이 세미나가 막바지에 이제 다다라서 두 사람 강연자가 남았는데 한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30년 세월 수많은 환자를 이제 수술을 해왔던 그런 아주 유능한 의사인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수없이 많은 환자들 이렇게 배를 갈라서 가슴을 열고 뇌를 열고 수술을 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영혼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슨 영혼이 있다느니 그러면서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온 인재 사람은 30년 세월 비행 조종사가 돼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조종을 하고 다녔는데 비행을 했는데 전 세계 하늘을 다 날아다녀 봐도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있다는데 그 어디에도 천국은 없더라. 다 거짓말장이들이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없다는 그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가 다 가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자가 나와서 그러면 여기 객석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누가 질문하실 분 없나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번쩍 손을 들었어요. 이제 사회자는 어디까지나 이 노부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죠.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더니 제가 조금 전에 30년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해왔던 의사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아, 예.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이들도 있습니까? 예.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 예, 사랑하죠. 아이들도 사랑하나요? 예, 사랑하죠. 그렇다면 30년 세월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수술해 왔을 텐데 뇌도 열어보고 가슴도 열어보고 배도 열어보고 다 열어봤는데 사랑이 보이던가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살면서 때로 미워하지 않나요? 아, 미워하죠. 할 때가 있죠. 자식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쁘지만 때로 속썩이는 자식을 보면 밉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움이 보이던가요? 이제 이 의사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때로 사랑하는 아내, 때로 사랑하는 정말 귀여운 자식들 사랑하지만 때로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미운 마음이 보이느냐고. 그래 의사 선생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거냐고. 그게 마음의 세계라고.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고.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한다면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거냐고.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이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가 돼도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마음은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진정한 만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사회자가 당황을 좀 한 기색이 있는데 그래도 한 사람만 더 질문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질문을 받아야 될지 끝내야 될지 이제 약간 사회자가 당황한 사이에 할머니가 옆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옆구리를 쿡 찌른 거예요. 당신이 빨리 질문하라고. 그리고 마이크를 할아버지에게 딱 넘겨줘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일어서더니 나는 그 조종사 양반에게 묻고 싶다고. 내가 들고 있는 이 음료수 무슨 맛인지 아느냐고. 아니 할아버지 제가 그 음료수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 맛을 알 수 있나요? 그렇죠. 당신이 전 세계 하늘을 누비고 다녀봐도 중요한 건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어디서 봤느냐고. 그리고 전 세계 하늘만 다녀봐가지고 압니까? 하늘 너머에, 예? 대기권 밖으로 딱 나가보면 우주라는 아주 넓고 광활한 세계가 있는데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 그렇게 지구가 아름답대요. 자, 당신이 전 세계를 비행을 하고 다녔지만 천국이 없더라. 그 어디에도 천국이라는 곳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거냐? 성경에 시편에 보면 우리 시편 34편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맛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본 사람만이 논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음료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이 맛을 안다. 당신은 이 음료수 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음료수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해지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이지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앞부분에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를 만나러 갔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를 만나러 가셨어요. 주님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면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그 얘기는 예수님 마음이 사마리아에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저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야겠다. 왜?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고 기대할 조건이 없는 고통 속에, 슬픔 속에, 괴로움 속에,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있는 그 사람 만나러 가시는 거지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시더니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그 성 안에서 귀족이나 방백이나 똑똑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을 주님이 만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그 여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다가가시고 그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이 여자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 그 여자는 어느새 삶이 달라져 있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신앙의 세계하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신앙의 세계가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충성하면, 내가 뭔가 잘하면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화되는 것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이 여자가 그렇게 인생살이 고달프고 마음의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고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이 여자가 어느덧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 야, 내가 그렇게 변화되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안 됐는데 그렇다면 이 여자와 나와의 다른 점이 뭐냐? 이 여자는 자기가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됐는데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됐고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거 이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야,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있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이 여자와 다른 차이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물을 내게 주십시오. 자, 그물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믿을 때 가능한 거지. 맞아요?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을 내게 달라고 하는 여자에게 그래 여기 있다 그러면서 주면 되는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리고 뭘 요구하느냐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데 이 여자가 예 하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제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너 남편을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드러내버리더라고요. 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닌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다섯 번째 지나서 몇 번째 남편을 데리고 살고 있어요? 데리고 사는지 누가 데리고 사는지 잘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이 여자는 여섯 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죠. 네. 좀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어떤 할아버지 전도를 해가지고 수양에 참석을 했는데 구원을 받으셨대. 교회를 몇 주 나오시더니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을 초청한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더 많으신데 찾아가서 아니 구원받고 얼마나 감사하느냐고 왜 교회를 나오다 안 노느냐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주저주저 하더라는 거죠. 주저주저 하더라. 아니 괜찮다고 무슨 이야기든지 해보라고. 그래 이제 이 할아버지가 입을 열면서 제가 여섯 번 장가를 갔습니다. 여섯 번 장가를 갔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이런 내가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더럽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근데 이제 연세가 더 많은 이 부친이 교제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 나는 일곱 번 장가 갔거든 하면서 그래도 주님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신 주님이라면 이런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맞아요, 맞아요. 그 뭐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됐다는데 이 여자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 갈증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에요. 마음의 갈증이에요. 심령의 갈증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목이 너무너무 마르니까 목 마를 때는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막 먹게 되죠. 그죠? 예? 어떤 분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뭐 이렇게 마실 게 없나 하고 마시는데 목마를 때 처음에 마실 때는 맛을 모르는데 한참 마시다 보면 중간에 가야 맛을 알죠. 그죠? 그 어떤 형제가 집에 와가지고 너무 목마르다면서 벌컥벌컥 마셨는데 한참 마시다 보니까 간수물을 마셨던데. 그래 이제 예수님은 이 여자의 심령의 갈증을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돈이라는 남편, 명예라는 남편, 권세라는 남편, 지식이라는 남편, 예술이라는 남편, 그것도 안 채워주니까 마지막 사람들이 추구하는 남편은 종교라는 남편이지요. 그 종교라는 남편을 만나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울부짖어 보는데 끝도 없는 방황이고 끝도 없는 혼돈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는 인간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서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그 마음의 한을 결코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아무나 선택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 우리 마음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기 전에 마음의 한이 그대로 마음에 남아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정확하게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면 정확하게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기 전에 어린 시절부터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상처투성이 한 많은 인생 살아왔던 그 마음의 모든 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맛보게 되는 그 순간 마음의 한이 다 풀어져 버리고 상처가 아물게 되고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자라온 환경이 너무 불우했고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술만 좋아하시면 괜찮은데 그림 공부도 좋아하셔가지고 그림 공부를 잘하셨으면 좋은데 그림 공부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 다 탕진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술이 취해서 들어오시면 가정이 난장판이 돼.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마음에 아버지를 늘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 가난이 싫었어요. 저런 아버지 내 인생에 만난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내가 저런 아버지 안 만났더라면 이런 인생 안 살았을 텐데 그런 마음 많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가난을 극복하고 살려는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87년 5월 10일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빛이 임하면서 흑암이 끝이 나듯이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죄를 씻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으셨구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짓누르는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구나. 주님이 어릴 때부터 그 가난한 삶 속에 그 불우한 삶 속에 하나님은 지나오게 하시면서 내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셔서 구원받도록 나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삶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었구나. 내 마음에 그 한 맺힌 마음들이 그 원망이 증오가 미움이 다 끝이 나버리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화나 여러분 마음에 한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지만 빛이 임하였을 때 흑암이 끝이 나고 혼돈이 끝이 나버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임하시면 오늘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무거운 죄짐도 다 벗고 그 안 맺힌 그 응어리진 마음도 다 풀어지고 그 옛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화병이 든다. 화병. 예? 화병이 왜 들어요? 마음을 표현 안 하고 그 마음을 풀 길이 없으니까 속에다 꼭 누르고 살다 보니까 이게 불이 돼가지고 가슴속에 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는 게 그게 화병이에요. 그 화병은요. 그 약 먹어가지고 못 꺼요. 예, 화병은 불이니까 물로 꺼야 돼요.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화가 다 죽어요. 주님이 그 마음에 임하면 상처난 마음이 다 아무는 거예요. 그런 거 알아요. 누명을 쓰고 교도소 가 있는 사람 그들은 이를 갈면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이것들 다 그냥 쓰러 죽일 거다 그런 분으로 악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부인이 남편은 가정밖에 모르고 전업주부가 돼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기르고 지냈는데 집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도 사회생활 좀 해야 되겠다.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험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깥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 고객을 만나야 되니까 이제 가정을 자꾸 소홀히 하게 돼. 저녁에도 늦고 저녁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밤에도 늦게 들어오고 그런 시간들이 자꾸 잦아지면서 남편의 불만이 막 쌓여요. 이 부인은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가정이 완전히 남편이 뒷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 가정밖에 몰랐던 이 남편 마음이 이 아내에게서 점점 멀어진 결국 선풍기를 만든 거예요. 결국 이제 선풍기 장사를 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선풍기 장사가 뭐예요? 이 부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막 싸움이 됐어요. 하루는 이 부인이 나를 잡아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남편이 이제 바람을 피우고 외도라니까 막 남편에게 큰 소리 쳐야 됐는데 이 남편 그동안 쌓인 게 있으니까 반대로 뒤까지 게 뭔데 내 인생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딱 그러면서 이 남편 눈빛이 바뀐 거예요. 남편이 너 잡으면 죽일 거라면서 막 아내를 잡으려고 쫓는데 이 부인이 아파트 문을 열고 계단으로 막 뛰어내려가는데 잡혀서 7층에서 바깥으로 집어던져버린 다행히 떨어지면 정신을 잃었는지 엉덩이로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엉덩이 살이 다 찢겨 나가버린 병원에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것도 고통이고 그냥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하러 간 자매들을 만난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구원을 받고 마음이 참 행복했는데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있는 사이 남편은 반대로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저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저 여자가 임신을 했다. 저 여자가 이렇게 했다. 계속해서 재판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 남편도 떠나가고 혼자 남았지만 이 부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그 마음의 고통을 다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마음에 그렇게 평안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 평안은 이 구원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거보다 더 값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것 딱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황금 보석도 못 들고 가요. 세상에 그 좋은 건 아무것도 들고 갈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사마리아 물가 여자는 그가 남편 다섯, 그리고 여섯 번째 남편을 만나 살지만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 여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여자가 자기는 추하고 더러운 여자고 형편없는 여자고 정말 자신이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온 건 알지만, 감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죄인의 위치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그 인간의 위치에 마음이 내려가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끌어왔습니다. 왜?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왜요? 당당하지요? 떳떳하지요? 난 너와 달라. 난 너 같은 인간하고 달라. 난 너보다 의로워. 자신이 이 여자보다 의롭고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한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옳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선하고 그들은 경건하고 그들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이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의 그 의로움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비춰졌을 때 그들은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 앞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그 자격이 없었어.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주님은 이 여자를 정죄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여자 얼마든지 정죄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죄 지은 여자에게,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자에게 너 죄, 죄 없어, 너 깨끗해, 너 온전해, 너 의로워, 이거 말이 돼요?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 그래? 교만하게. 어떻게 죄 없다 그럴 수 있어? 늘 죄를 지으면서. 아니, 그리고 죄 짓다가 끌려온 그 여자 보고 죄 없다고 하다니.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예수님은 분명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너 죄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야, 네 죄 나한테 있다. 예? 이 여자의 죄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이 여자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의 죄도 이 예수님께 넘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죄도 예수님께 이미 넘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죄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봉영 집사님, 어머니, 서양에 가십시다. 그러면 안 가시니까, 어머니 좋은 데 있는데 가실래요? 그래, 좋은 데 있으면 가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평지를 한참 산을 넘고 막 들을 지나서 가더니 산 골짜기로 막 올라가는데, 어허, 심상치 않구나. 가보니까 수양관인 거예요. 수양관에 도착했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데려오다니, 이 배은망덕 하는 것 같은, 그런 막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신다고 그러고 계신, 식사도 안 하시고. 어머니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박우수 목사님 한번 만나고 가실래요? 좋다, 내가 못 만날 거 없다. 모친이 이기겠다는 거죠, 박 목사님을. 만나자. 그래, 이제 목사님 모친하고 딱 마주 앉아가지고 이사야 53장 6절 딱 펴서, 모친님 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악을 다 담당을 시켰죠. 이제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당신 같은 이단들이나 죄 없다 그러지. 아니, 모친님 그러지 말고 이 성경 좀 보셔요. 성경 좀 보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친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죄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허허. 아, 죄 있다니까 그래. 당신 같은 이단들이나 죄 없다 그러지. 성경에 어디에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아니 모친님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면서요.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 성경 한번 보세요. 이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요. 한글 개역요. 자 모친님 성경 봅시다. 아니 한글 개역이네. 자 똑같은 성경. 자 모친님 성경 볼게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으니까 자 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대답을 하셔야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응? 죄가 없네? 아니 그렇죠. 아니 우리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하면 안 되죠.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 그 말씀 믿으셔야죠. 하나님이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시켰으니까 죄 없어요. 맞네. 죄 없네. 이제 모친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죄 없어. 그렇게 기뻐하시고 집에 돌아오신 이후에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저번 주에 남대전에서 CLF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기 제천 위쪽 지방에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여 목사님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 참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저번 주부터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쓰신 성막 책을 읽고 같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성막책을 읽고 주제 발표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주제 발표를 하러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 아직 이 성막책 안 받아 가신 분 이 성막책 이거 받아 가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 마치고 가시다가 어? 저 뒤쪽에서 받아 가라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여 목사님이 저요 하고 그 책, 이 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책을 주더라고. 이분이 이 모임에 다녀가셨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 모임 어떠셨어요?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을 초청해 오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문민용 목사님. 몇 번을 찾아갔는지 이단이라고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문전박대를 하는데 왜 자꾸 이분이 찾아오는지 내가 졌다면서. 근데 일주일 전에 기도원에 원장님으로 있으니까 전국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나가는데 마음의 목회자들에 대한 회의가 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사기꾼도 있고 막 정치꾼도 있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들 만나면 좋은데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때묻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모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 그 기도를 했는데 이 목사님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오늘 참석하고 가는데 정말 이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앞으로 이 모임에 함께 하겠습니다. 모임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한 교단의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주제 발표한 목사님을 붙잡았어요. 내 질문이 있으니까 답을 좀 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스라엘의 그 이슬람 사원 그냥 깨부셔버리고 제3성전 딱 세우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이유가 뭐냐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요지가 그거예요. 제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목사님 저를 붙잡는 거예요. 이거 조 목사님이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한밭에 가서 저희 교회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다. 오셨어요. 그 사모님이 몇 달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책을 읽고 어린 양이라는 그 책을 읽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 책을 들고 있는 걸 다른 목사님 보더니 그 이단인데 왜 그런 책 읽느냐고 이분이 마음을 닫았어요. 근데 이 목사님 계속 오니까 이 사모님이 그런다는 거죠. 당신 절대 거기 가서 세뇌당하지 마라. 당신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그랬대. 저희들이 교회 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기 이슬람 사원 다 무너뜨리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다. 사람들이 47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거냐, 다시 짓는다는 거냐,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두고 이야기하신다 그랬어. 그 성전 무너뜨리고 오늘 예수님은 내 마음의 성전 삼고 내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3성전 세워지기 전에 목사님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죄를 삼 받아야 돼요. 죄가 있는 동안 그 마음이 성전이 될 수 없고 예수님 그 마음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추하고 더러운 먹보다 더 검은 죄를 예수님이 눈보다 희게 씻으셨고 그런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도 이제 의로운 겁니다. 아멘. 이분이 말씀을 다 들으시더니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 100% 세뇌당했습니다. 오늘 100% 빨간 물이 드렸습니다. 모임에 가면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볼 게 있어야 되고 들을 게 있어야 합니다. 먹을 건 있는데 볼 거 들을 게 없는 곳이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모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들 모이면요 밥 먹고요 농담하고요 아무도 말씀을 가지고 교류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 오면요 먹을 게 있고 볼 게 있고 들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CLF 모임에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고요? 모임 갖기 전에 목사님들 오시면 같이 점심 먹고 볼 게 뭐냐고요? 이 합창단 와가지고 오늘처럼 악기 연주해주고 찬송을 불러주니까 막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세상에 어디 가도 이런 모임 없다는 거죠. 이런 찬송 어디서 듣느냐는 거죠. 남대전에서 우리 첼로 플룻 연주하는데 그 시에르프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돈 없어요 돈? 10만원? 10만원만 빨리 빌려줘요. 왜요? 천사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저 연주하는 해외에서 음악 교사로 활동하는 저 사람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10만원 주고 싶다면서. 그 누가 이렇게 물질을 준 게 봉투를 가방에 넣어놨는데 여기 있다고 드렸더니 가서 주고 오시더라고요. 그래놓고 날 보고 계좌가 이렇게 아 됐어요 내가 준 걸로 할게요 가고 이제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들을 게 있다 이 말이죠. 이곳에 오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의 행복이 하여튼 이분은 오면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설교 이 성경하고 다른 해석을 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뭐 이야기 못하겠는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예수님 그분이 그에게 생수였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주님 말씀 우리 마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전에 어두운 삶, 이전에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삶, 이전에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삶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분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살으라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법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인 것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의 마음의 남편이 되어 주시면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물동이는 질그릇을 의미하잖아요.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삶,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끝내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이제는 바뀌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자, 성경 봅시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자, 그 여자의 말을 들어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을 다 닫아버리지만 아니야, 내가 들어봐야겠어, 내가 만나봐야 되겠어, 직접 들어보고 직접 만나보고 그렇구나. 시에르 이제 개성교회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전도를 갔는데 막 무시라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던 자매님이 그 목사님 전화번호를 어떻게 그 이제 알게 돼가지고 1분 말씀 영상을 보내드려요. 1분 말씀 영상을 딱 듣더니 이분 정말 성경적인 분이고 이분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는 분이구나. 그 전에 그 교회를 지나다닐 때 쳐다도 안 봤대요. 이단이라고.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신다. 들으면 변해요. 그죠? 정확하게 들으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아까 우리 자매님 그러시잖아요. 친정아버지 구원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구원 받겠나? 아이고 안 될 거야.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에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35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이미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아직 구원받을 사람 아니야. 저분은 아직 강팍해. 저분은 영혼에 관심이 없어. 저분은 부족함이 없어. 저분은 찾아가도 아이고 들으려고도 안 해. 그 여 목사님이 문전박대를 몇 번이나 했는데 이분이 마음을 열고 듣고 또 책을 읽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니구나. 마음을 열고 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는 생각 다 버리십시오. 알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데 됐잖아요 지금. 이번 대전도 집회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몇 번 시도해보다가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고 나가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가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삶이 끝나고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삶으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들으니까 전도하고 저 사람 안 들으니까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한 삶이 끝나고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발을 내딛고 나가는 동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